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긴 본문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고백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인간의 모든 상황, 기쁨이나 노여움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에 바른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그 의미가 완성되지 못할 그런 완성될 희망이 없다면 복음은 듣고 믿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살피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 바르게 접근해가고 있다. 이 사실이 매우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끌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 자신의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되죠. 아내가 되는 라헬과의 첫 번째 만남, 그런 어떤 섭리적인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특별한 한 가지 비밀스러운 그 야곱의 내적 세계를 우리와 접목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 읽으셨지만 야곱이 이제 긴 여정 500마일이 되는 그런 긴 길을 도보로 이제 가서 그 급기야 하란 땅에 이르러서 이제 라헬을 만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간 이유는 뭐 형의 그 이제 위협,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위협으로 도망간 것도 있었지만 또한 그 언약 계승의 그 집안의 사명을 띠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러 간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하고 그래서 언약이 계승되는 집안으로 이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또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인간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두 가지 또는 몇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그랬죠. 사실 형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언약의 계승을 이어가는 집안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가 들고 또 아기 낳고 또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고 또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냥 나의 인생을 한 가지 목표로 삼고 갈 뿐인데 여러 가지 동시에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베풀으셨고 행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유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학위 목적으로 오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자감도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기도 낳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표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경작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선택할 줄 알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나의 마음이 하늘과 맞닿은 신비도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의 체험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자기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게 하나님께만 닻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우물과 그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이제 세 떼나 이제 주변에 있었죠. 양떼들을 데리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그곳은 이제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제 다 왔을 때 함께 우물굴의 돌문을 열고 그리고 같이 물을 먹이고 하는 그래서 물을 이제 좀 절약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말하자면 그때 그 사회에서의 이제 뭐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모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문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목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다들 열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하란 땅에서 온 자들에게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라반 잘 지내고 있다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데리고 그 우물가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저 여인이 라반의 딸 라헬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가오는 라헬을 거기서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 안에 급격한 케미스트리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르몬이 그냥 머리로 올라갔다가 발끝으로 내려갔다가 막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헬에게 반한 것이죠. 그리고는 여럿이 들어야 할 그 돌 뚜껑을 혼자 가서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두었습니다. 아예 500마일을 넘게 걷고 힘이 남아서 여러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떨결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반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문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남녀간의 신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첫눈에 반한 여인 앞에서 어쩌자고 주책 없이 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을까요? 이거 의도적인 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의도적인 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는 단초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야곱의 소리 내어 온 그 모습에 현미경의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라반 이야기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편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조카인 야곱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껏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를 할 때 그 야곱을 만날 때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라반의 누이였죠. 근데 그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보낸 그 노종,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이 이 라반 집에 와서 이제 리브가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청혼을 대리로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종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많은 예물과 선물을 받아가지고 라반 집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부이다. 내가 많은 선물을 받았었지. 우리 누이가 글로 시집을 갔는데 아직도 참 부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조카가 왔으니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손에 들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한 달 이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궁리 끝에 네가 내 조카지만 공짜로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네가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주저하지 않고 라헬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 일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숫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가장 고향이 그리울 때입니다. 그죠? 굉장히 그 이제 고향에 대한 아주 그 향수가 굉장히 짙을 때인데 이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정도면 야곱이 얼마나 이제 그 라헬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다 보이는 그런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 야곱은 왜 첫눈에 반하고 좋아했던 라헬을 만났을 때 엉엉 울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어떤 상태였길래 여자들이 전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보는데요. 그 남자의 눈물을 처음 만나자마자 흘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혼생활 25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내 앞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엉엉 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둘이서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길게 합니다. 그때가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음식은 조금 식지만 가족들 뭐 여러 가족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식기도가 이제 조금 좀 오래됐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이 이렇게 울려요. 그리고 아팠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생겨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막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마쳤더니 제 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울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대답은. 저는 사람이 살면서 흘리는 눈물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 있다면 진정한 눈물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뭐 그리 울 일이 있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또 반문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울 일이 없는 세상입니까? 슬픔이 없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하나의 죄만 보아도 평생 통회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물론 모든 눈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이 없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눈물은 용기가 있어야 흘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 그 용기 있는 눈물을 처음 만나서 반한 라헬 앞에서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첫눈에 반한 여자 앞에서 우는 건 수치죠. 자기 점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솔직한 그 심정을 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떤 마음이었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긴 길을 생전 처음 고생고생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간의 삶을 그간의 그 행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삶을 많이 곱씹으면서 봤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하란에 가면은 이제 와이프를 만나야 되는데 내 이 주제에 와이프를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나를 또 좋아하는 또 여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면 내가 이 일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근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긴 여행을 왔겠죠. 이렇게 해서 만난 여인 앞에서 자신의 한 그런 어떤 고비를 넘겼다라는 그런 안도 속에서 야곱은 그 처음 만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않아야 할 그런 어떤 상식선을 넘어서 크게 운 것입니다. 물론 이 눈물은 자신이 힘드니까 운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힘든 것입니다. 약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러한 야곱을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징징 우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뭔가 속 깊은 그런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라헬을 처음부터 사랑했지만 결코 비건강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남성답게 의도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벗어난 그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야곱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제 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베델에서의 체험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라헬의 이런 만남 뒤에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 체험을 기록해 놓았었죠. 그래서 이게 앞뒤장으로 이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8장 베델 사건을 보셨는데 거기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먼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자신을 파고 들어오는 신성한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우리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엄정하심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이중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고 내 영혼의 각성이 올 때, 또 말씀을 깨달음이 예사롭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앉아있던 그런 편안한 자세대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할 수 없죠. 자기의 허리가 펴지고 또는 무릎이 꿇어지고 머리가 조아려지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보다도 야곱은 훨씬 더 강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성함에 대한 경외함이기 때문에 이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사모함이라는 그런 그 이중적인 면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또는 경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겁에 빠졌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사랑이 그 두려움 속에 비추어졌을 때 엄청나게 더 큰 사랑으로, 정말 살아서 절절히 내 심령에 쏟아지는 그런 사랑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체험입니다. 이런 베델의 체험은 누구에게나 확보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도 되느냐,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베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도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에 그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절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절망하시라고 했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체험 매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겁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체험해 가는데 아주 중차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파송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해서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초대교회로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면서 흩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막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물으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려야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의 길을 간 성서의 인물들 중에 또 교회 역사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내 안에 발생했다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신다라는 건 체험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요새 요한복음에서 많이 묵상하시는 내용이죠. 몇 번씩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겸허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정죄가 없는 영생의 축복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음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좀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부정직함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엄중히 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아니죠. 더 부흥했습니다. 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실임을 인정을 하고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교회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오히려 더 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당근뿐 아니라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신다면, 그러면 이게 억지가 아니고 정말 어떤 경겁에 빠져서 정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상대에게 뭐 내가 막말을 하고 내가 네게 질 사람이 아니라고 싸우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수치와 치부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의식하고 걱정과 조바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두렵든지 아니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렵든지 그래서 항상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척합니다. 척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실제가 담긴 말이죠. 그러나 상대도 내 자신의 치부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죠. 사랑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하는 그런 현실로 가득 차 있죠.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마음껏 하지 못할까요? 그 사랑 거절당할까 봐이죠.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겉으로만 뭐 이렇게 말할까 봐. 사랑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말할까 봐. 당신 평상시의 행동을 봐서는 사랑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하죠. 호감이 있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하더라도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주변을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받아주는 것 같으면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들이밀죠. 그것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마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것도 두려운 것이 있겠죠. 사랑하는 자체가 축복인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 반응이 두려워서 그 축복을 걷어차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든지 나의 작은 실패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흘리는 약한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잘 울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참 많이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부터 눈물이 말라서 울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수년 동안 물어봤어요. 왜 나는 눈물이 말랐을까? 이 분명히 울 현실인데 왜 울지 못할까? 예전에 비해서 왜 눈물이 이렇게 줄었을까? 그리고 저를 한탄했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죠. 목회자의 일선에서는 사람을 직접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동정을 좀 해주실래나요? 근데 이것이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지 못한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신의 내면이 매우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두려움이 상대의 더 비중이 있든지 나의 내면에도 문제가 있든지 복합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배워왔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르게 기뻐할 줄 알고 바르게 노할 줄 알고 바르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구역 목장에서 화 제대로 내기 그 교환을 사용하시는 목장이 좀 몇 목장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노하고 항상 슬퍼라는 말 전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또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지은 성전에 흠뻑 도취되어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쫄딱 망해버릴 그 성의 비참함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다가는 내 인생에 뭐 하나 쌓여지는 것 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평면의 인생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풍성함은 누릴 수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르게 울지 못하는 그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자신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 도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감상적이거나 자기 연민적이거나 억울하면 뭐 그냥 울어라 이런 말씀 아니죠. 바르게 노하고 바르게 슬퍼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울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흘리는 바로 그 회개의 눈물, 그거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뭐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스러웠고 그런 어떤 자기 연민적인 눈물 뭐 닦아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닦아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닦아주시고자 하는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바로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자비하셔서 베푸시는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며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소리를 내어 운 것에 대해서 그의 두려움 없는 용기에 정말 마음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 야곱이다. 나도 야곱이고 싶다.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남성답지 못한 것을 남성답다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줄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파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흘린 그 눈물 그 자체보다도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일치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